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면 항상 어딘가 부족한 것 같죠? 예,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좀 고치고 싶은 게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게 또 문제고.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을 늘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항상 잘생겨야 하고 예뻐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예뻐야 됩니까? 항상 잘생겨야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어떤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항상 예뻐야 되는 줄 알고요. 항상 잘생겨야 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만큼 바짝 마른 분인데도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녁을 드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살쪄서 요즘 고민이래요. 그러면 저와 우리 김종국 전사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바짝 말랐는데 그런 분들도 저녁을 안 드셔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이뻐야만 되는가, 잘생겨야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예쁘다, 잘생기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예쁜 사람을 선택하면요, 그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면요,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참 예쁘다 이렇게 했지만 그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판단의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아, 저 사람 저 정도면 정말 잘생겼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분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완전하지 않은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런대로 만족합니다가 19% 나왔고요. 나머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80%가 나왔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만족을 합니까? 그런데 대다수 설문조사한 결과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남자가 94%, 여자가 99% 고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좀 고칠 수 있었다면 배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배만. 요즘은 가슴이 들어가서 걱정이에요. 배만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윗몸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다시 나오게 하려고. 예전에는 좀 건강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더라고. 배만 나오고. 예. 그래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예. 명품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품질이 좋으니까요.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멋스러움이 있어요. 메고 다니면 뭔가 뽀대가 나요. 나는 조금 현찮은 것 같은데 내가 명품 가방을 매면 나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된 듯 싶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조금 비싸지만 좀 무리해서라도 명품 가방을 사서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그 이유, 원인이 있어요. 왜 비쌀까요? 만든 사람과 만든 회사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 디자이너,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만든 그 작품은 대단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그 사람이, 그 디자이너가 만든 그 작품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명품이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누구래요? 우리래요. 아이고, 하나님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는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품 전시회장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안 그러세요?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전시장이에요.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작품 훌륭하죠?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멋있죠? 어쩜 저렇게 만드셨을까? 가끔 실수한 분도 있겠지만. 정말 예쁘죠? 정말 독특하고 귀하고 아름답죠?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축복하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요, 늘 불평스럽고, 가급적이면 기회만 되면 성형수술을 하고 싶고 칼 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명품이라도 가방이라도 들고 다녀서 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진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예. 여러분, 작품은요,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성형수술이 작가가 아닌데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거잖아요. 작품은요,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손대는 그 이후는 그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더 이상 작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손 한번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작품이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아이가 철없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에 저렇게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눈썹을 그린 이상 저건 이제 작품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재미나잖아요. 사진이 너무 재미나서 한번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그림을 내가 봤는데 너무 못마땅하다. 아니, 왜 눈썹을 안 그렸지?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철없이 가서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 그림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작품 아닌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을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오르세 미술관 하면 반고흐, 피카소, 르누아르 막 이름만 들으면요, 와, 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걸려 있어요. 늘 책으로만 접하던 그 진짜 작품, 진품들이 걸려 있어요. 놀라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큰 그 박물관에 그 이름만 들으면 그 다 알고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야, 근데요, 예술성이 전혀 없는 저는 그걸 봐도 도무지 저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림의 특징들을 보셔요. 그림의 특징들을 보면요, 도무지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을 그린 거야? 뭘 그린 거야? 그럴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가보셨죠? 그 오르세 미술관 가보시면 다 그 그림들 보시면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봤는데요, 도무지 저게 뭘 그린 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삐뚤빼뚤 울퉁불퉁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것은 최고의 작품성을 지닌 예술품이에요. 나는 예술 감각이 없고 예술적 조예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은 그거를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시대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할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그림을 그려. 아까 그 아이처럼 눈썹이 없네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뭔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칼 대는 순간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한 가수 조목 가수가 그림 대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시죠?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경미한 덧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명세를 가지고 그 그림을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죠. 작가는 작가의 이름에 걸은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의 전문은 다 기본적 작가가 대리 작가가 다 하고 자기는 덧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그린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리고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다. 이것이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내 모습 구석구석을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제대로 된 것 없이 완전한 것 없이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보여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켠을 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합당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내가 도무지 내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온전한 거 발견하기 어렵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품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고유 작품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의 존재처럼 만들려고 해요. 우연의 존재처럼 믿게 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연히, 우연한 존재라고 이해시키고 있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외모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외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고치고 싶고, 손대고 싶고, 자꾸, 그렇지만 손대지만 거기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또 손대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중에는 균형이 딱 깨뜨려 버리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느 자료를 읽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자료를 읽어보니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 잡지에 기록한 내용을 써놨었어요. 사람의 얼굴은요, 참 놀랍고 신기하대요. 사람의 얼굴은 놀랍고 신기한데 모든 이목구비가 다들 제각각 자기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갖추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칼을 대기 시작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 균형이 깨지면서 더 이상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된대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꼬매거나 인위적으로 거기에 뭘 갖다 넣거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칼 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형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완전한 균형을 맞춰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칼을 대요.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늘 자기 외모를 형편없게 평가하고 그런 거죠.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연한 존재,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안 생겨야 되는데 이쪽에 턱에 뭐가 튀어나왔네,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10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바라.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적 작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적 작품. 우리를 가리켜서 그냥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저 그냥 만드신 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되어 있지만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놓으면 창조적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가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as man poi ema Christendes and Christus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poi ema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poi ema 작품이요. 그리고 Christendes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창조적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작가, 우리를 만드신 그 작가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좀 잘 만들어도 명품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더욱 명품 아닐까요? 신뢰하지 못합니까? 형편 없습니까? 하나님은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만드는 재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 뭔 얘기죠? 준치라는 고기가 워낙에 귀하고 맛이 있어서 혹시 어느 정도 상해도 다른 고기와는 비할 바 없이 더 맛있고 귀하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은 자꾸 속이려고 해요. 형편없다.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다. 죄인이 뭘 할 수 있겠냐. 자꾸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자꾸 속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됨을 인정하시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배려, 이 모든 것이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숨겨 있다. 그냥 대충 어쩌다 보니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땀이 우리의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뒤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된 거잖아요. 뭔가 대가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뭘 얘기하죠? 은혜이고 선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들이 자기 자랑에 입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죄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찾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 아담이 타락한 이유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시작은 항상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안전과 탐욕의 욕구가 무엇을 낳습니까?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또 자기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무엇으로 발전을 하죠?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 멸시로 발전을 합니다. 또 나만 옳다는 생각이 무엇을 낳습니까? 나만 옳다는 생각이 무엇을 낳아요? 바로 분열과 배타를 낳습니다. 결국 은혜는 자기가 한 일이 없기에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은 항상 죄의 시작이 되는데 그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그 순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 원문에는 나오는데 번역되지 않은 또 표현이 또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3절과 4절에 이어지는 표현이 빠진 게 있었죠. 중요한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데 오늘도 9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빠졌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표현이 빠졌어요. 자, 보세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빠지고 그냥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곧바로 시작하니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셨기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자람이 있어요.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모자람이 있어요. 이번 전교인 체육대회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양적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뛰어노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하고 또 다 미리 몇 번을 다녀오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대비를 세우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계획을 다 세우지만 막상 가서 진행하다 보면 아, 이것도 생각 못했네. 저것도 생각 못했네. 아유, 이거 미처 생각 못했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뜯어고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도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뜯어고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이것을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지면서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신의 처지 타령이나 하고 자신의 외모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시 우뚝 서 있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칼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아름다운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외모와 행복의 상관관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와 행복의 상관관계 연구해 보니까요 이걸 미국에서 대학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참 찾아봤어요. 외모와 이 행복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아예 이거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요 별로 없다로 끝났어요. 별로 없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속고 살잖아요. 진짜 행복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감사하는 삶에 있어요. 진짜 행복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받으면 줬다가도 뺏고 싶어요. 제가 이 지난번에 오사카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저희 장로님 네 분하고 저하고 갔잖아요. 장로님들이 이제 면세점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선물 안 사세요? 예, 권사님들 선물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사갖고 하면 얼마나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래서 안 산대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못 샀어요. 왜냐하면 저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거든요. 왜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사갖고 와서 내가 이런 거 쓰는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건요. 그러면요 주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 권사님들 있잖아요. 절대로 욕 바가지로 하지 마세요. 뭘 사와도 이쁘다고 하세요. 뭘 사와도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올 텐데 그거 욕 바가지로 하니까 장로님들이 쭈삐쭈삐 그냥 구경만 하시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장로님들 이제 하나씩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요. 선물은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선물은요. 또 어떤 대가나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의 의미죠. 그렇죠? 만약에 그 선물을 건넬 때 건네는 사람에게 이거 얼마 줬냐? 물어보면 다음부터는 선물 사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선물 사고 싶지 않아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내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이제 구원받음을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 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깊은 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깊은 감사가 나옵니까? 혹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 꼴이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에 마구잡이로 손을 대므로 행복을 차리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선한, 가장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죄인 된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행복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전반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이야기하죠.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뭐냐? 바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지극히 풍성한 은혜. 또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 선물도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 자체도 기쁜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엄청난 거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얘기하죠. 행위에서 이것이 난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값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은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구원의 전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구원의 전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루어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은 것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을 보면요. 8절에 보면 이 복음의 기본적인 단어가 세 가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8절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8절에 보면 그 복음의 기본적인 단어 세 가지가 뭐냐면 구원, 은혜, 믿음이요. 구원, 은혜, 믿음. 이 단어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총체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작품되게 하신 그 작가를 드러내는 삶이 뭐냐? 구원, 은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새 생명에 얻은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이 선물을 받는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조 사역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주인공은 우리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2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네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네 개의 단어.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면 은혜를 설명합니다. 은혜.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자비하심으로써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뭐냐? 긍휼이 풍성하다, 그 큰 사랑이다, 은혜다,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되게 하셨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그 가운데 걷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선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